4명의 사춘기 소녀들이 평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피트 아저씨. 사만다가 묘지에 있는 그에게 찾아가자 피트 아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네가 막지 못할 일들이 삶에서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마음의 문을 닫아선 안 돼. 난 그동안 시간을 허비해왔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5년 미국에서 개봉한 레슬리 링카 글래터 감독의 코미디 드라마 영화 Now and Then입니다. 해석하자면 지금 그리고 그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기를 겪는 사춘기 소녀들의 우정, 신체의 변화, 죽음, 사랑을 이들이 중요한 시기에 함께 겪으며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리치, 로지 오도널, 도라버치, 멜라니 그리피스, 가비 호프만, 데미 무어, 애슐리 아스톤 무어, 리타 윌슨 등이 출연한 영화 Now and Then,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70년 여름, 인디애나 쉘비 마을.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4명의 소녀들은 12살입니다. 로버타, 크리시, 티니, 사만다는 한마을 앞뒤집에 사는 친구들이죠. 이 소녀들은 워머 형제라는 짓궂은 남학생 무리의 놀림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묘지에 갔다가 미스터리 살인사건을 파헤치면서 모험을 일삼는데요. 그런데 이 소녀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로버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크리시는 엄마의 서툰 성교육으로 정원에 집착합니다. 배우가 꿈인 티니는 멋내는 걸 좋아해 벌써 아카데미 수상소감을 연습하는 맹랑한 소녀죠. 사만다는 아빠가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데요. 이들 네 소녀는 각기 다른 환경, 성격, 취향을 지녔지만 트리하우스, 즉 나무 위에 집을 사서 이들의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 용돈을 모으며 우정을 돈독히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미스터리 모자 살인사건을 추적하다가 모아둔 돈을 써버리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살인사건 기사를 찾다가 로버타는 엄마의 사망 기사를 읽게 되는데요. 로버타 엄마의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자 살인사건, 로버타 엄마의 교통사고, 밤에만 나타나는 피트 아저씨. 내 소녀에게는 이 세상이 안전하지 못한데요. 안전한 세상에서 함께 살자고 이들은 꿈을 꾸는데 사춘기를 함께 보낸 4명의 여자친구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 Now and Then은 여성 감독인 레슬리 링카 글래터의 장편 영화 데뷔작인데요. 수잔 토드와 데미 무어도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제작진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4명의 소녀들의 우정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Now and Then은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촬영됐습니다. 주로 다운타운 지역을 강조하면서 촬영됐는데요. Now and Then의 레슬리 링카 글래터는 미국의 텔레비전 감독으로 그녀가 에피소드 연출에 참여한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길모어 걸스, 웨스트 윙, ER, 매드맨, 홈랜드 등이 있습니다. 2009년 매드맨으로 미국 감독 조합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토니 올랜도 앤 던의 Knock Three Times, 세 번 노크예요. 영화 Now and Then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means you meet me in the hallway. Oh, twice on the pipe means you ain't gonna show. If you look out your window tonight, pulling the string with the note that's attached to my heart. Read how many times I saw you, how in my silence I adored you, and only in my dreams did that wall between us come apart. Oh, my darling,
knock three times
on the ceiling
if you want me.
Twice
on the pipe
if the answer is no. Means you
meet me in the hallway.
Whoa,
twice on the pipe
means you ain't gonna show.
영화 나우앤덴은 데미 무어를 비롯해 멜라니 그리피스, 로지 오도널, 리타 윌슨 등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성인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리스티나 리치, 도라 버치 등 소녀 역을 맡은 아역 배우들의 깜찍한 연기가 더욱 볼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럼 아역 배우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 털털하고 정의로운 로버타 역할의 크리스티나 리치는 8살 때 학예회에서 The 12 Days of Christmas라는 연극을 해 비평가에 눈에 띄어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배우로 아역 시절 1991년 영화 아담스 패밀리에서 웬즈데이 아담스 역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와 에미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고요. 아이스스톰, 몬스터, 스피드레이서 등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나우앤덴에서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배우가 된 티나 티니 터셀 역의 도라버치는 4살 때부터 광고에 출연했고 6살 때부터 연기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서 제인 버넴을 연기하면서부터 아역배우에서 연기자로 거듭났다고 하죠. 이후 더 홀, 판타스틱 소녀 백서 등의 작품으로 시애틀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우앤덴에서 훗날 작가가 된 사만다 역할의 가비 호프만은 4살 때 광고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989년 필 알덴 로빈스 감독의 판타지 드라마 영화 필드 오브 드림스에서 케빈 코스트너의 딸 역으로 영화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1990년 이 영화로 영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에서 첫 번째 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화 화산, 흑인과 백인 등에 출연했고요. 가정주부가 된 크리스 드윗 역할의 애슐리 아스톤 무어는 어릴 때부터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4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고 광고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대표작으로 베어 마운틴의 비밀과 나우앤덴 등이 있는데요. 2007년 26살의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Signed, Sealed, Delivered, I'm Yours. 서명하고 봉인하고 배달됐어요. 난 당신의 것이랍니다.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은 사춘기 소녀 4명의 꿈과 고민, 삶을 다룬 영화 Now and Then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10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0대들은 우울증이 괴롭힘이나 마약, 음주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10대 우울증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소년, 소녀들은 정신건강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13살에서 17살 사이에 1,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70%는 불안과 우울증이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55%는 괴롭힘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고 51%는 마약 중독, 45%는 음주라고 답했는데요.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걱정은 성별, 인종, 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청소년들이 우울한 원인은 뭘까요? 청소년들 절반 이상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30%가량은 외모에 대한 압박, 28%는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경쟁적인 세상에서 어린 시절을 훼손하면서 과거 세대와 비교해 숙제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사교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프리다 페인의 Band of Gold, 금으로 된 가락지, 영화 Now and Then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Now and Then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2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3,7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고요. 1978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영 아티스트 재단에서 젊은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영 아티스트 어워드에 4명의 배우들이죠. 소녀배우 크리스티나 리치, 도라 버치, 가비 호프만, 애슐리 아스턴 무어가 1996년에 지명됐지만 수상은 못했습니다. 나우앤덴 음악은 작곡가 클리프 에이델먼이 맡았는데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Daydream Believer, 공상을 하는 신봉자들, 더 멍키스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시죠.
Oh, I could hide 'neath the wings of the bluebird as she sings. The 6 o'clock alarm would never ring, but it rings and I rise, wipe the sleep out of my eyes. My shaven razor's cold and it stings.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believer and a homecoming queen? You once thought of me as a white knight on his steed. Now you know how happy I can be. And our good time starts and ends without our love one to spend. But how much, baby, do we really need?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영화 라라랜드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상, 색감, 살짝 후연 화질, 설명하기 힘들지만 뭔지 모를 특유의 포근한 분위기가 좋다. 배우 캐스팅도 좋고 재미있다. 나도 다시 소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먼지가 쌓인 초등학교 앨범을 펴는 소중한 기분이다. 12살 친구들의 연기가 훌륭했다. 걸작이다. 호기심 가득한 소녀들의 우정과 성장을 그린 영화다. 나의 사춘기를 채워준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나우앤덴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나우앤덴은 처음 부분에 느리게 시작이 돼서 조금 진부한 인상을 줬다라고 전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나우앤덴은 아주 기본적인 10대 드라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배드핑거의 No Matter What, 당신이 뭐가 됐든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나우앤덴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명의 절친한 친구들은 성인이 돼 다시 나무 꼭대기의 집에서 만나는데요. 작가가 된 사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건 인생의 나쁜 일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좋은 것들을 놓쳤다는 거야. 잊고 싶은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아픈 과거를 받아들여야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또 다른 유명한 대사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명의 소녀들이 어릴 때 한 말이죠. 서로 가족들의 일들로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맹세하자. 서로 필요할 때 모이기로. 우리는 모두 하나다. 성인이 돼 다시 뭉친 이들은 영화가 마무리될 때도 이 말을 하죠. 이번에 나우앤덴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만다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 티나가 자신이 하고 있던 구슬 목걸이를 끊어내서 팔찌를 만들어 사만다에게 채워주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팔찌를 잃어버리고 마는데 하수구에서 떨어진 팔찌를 건지려다가 물에 잠겨 죽을 뻔한 사만다를 피터 아저씨가 구해주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베네티 페어의 Hitchin' a Ride. 한 번 더 달려요.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가정주부, 산파, 작가, 연예계 스타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이제는 어른이 된 4명의 소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평범한 모두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나우앤덴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수잔나 홉스의 나우앤덴 그때 그리고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달 첫 주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년 초 미국은 전년도 극장가에서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수십 개의 다양한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후보 명단들을 공개하죠. 이 중 가장 굵직하고 저명한 영화상으로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오스카상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달 12일에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데 후보작과 배우 등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시 최초의 여성에서는요. 두 영화 시상식에서 최초의 여성이 된 미국 영화계의 획을 그었던 두 명의 여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세계 영화 산업을 이끌어가는 미국의 헐리우드가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인정한 첫 번째 여성 캐슬린 비글로 감독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여성 최초로 골든글러브상의 평생 공로상인 세실 B. 드밀상을 받은 주디 갈란드 소개합니다. 이번 주도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다음 주말이네요. 오스카상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네.
네. 일단 이 상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진행자께서 방금 오스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식 명칭이 영화 예술과학 아카데미상입니다. 네. 국제적 권위 최고 영화상이고 아카데미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상식의 수상자들 모두 영화인으로서의 최고 영예를 얻는 동시에 트로피를 하나씩 갖게 되는데 이 트로피의 이름이 오스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스카 시상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 그랬을까? 한 여자 도서관 사서가요. 트로피가 우리 삼촌 오스카 닮았네? 라고 했던 것을 기자가 듣고 신문에 칼럼을 썼던 게 시초라는 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정확한 유래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매년 시상식에서 몇 개 부문을 뽑나요?
예. 최고 영화에 주어지는 작품상 있고요. 최고 감독에게 주어지는 감독상 있죠.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뭐 이렇게 해서 23개 부문이 있고 특별상까지 포함해서 약 30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올해로 95회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서 후보 명단이 나왔잖아요.
네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올해 후보 명단에서 여행시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우주연상 후보율은 미셀 여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한테는 양자경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여배우고요.
네.
지난해 흥행을 거뒀던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제목의 영화 여주인공입니다.
네.
미셀 여시가 만약에 오스카상을 거머쥔다면 아시아계 최초의 또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도 오스카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캐슬린 비글로 또 주디 갈란드 두 명인데 알아보죠.
네. 자, 먼저 2010년에 제82회 오스카상 감독상을 받은 캐슬린 비글로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에 제작해서 2009년 미국에서 개봉된 전쟁 액션 영화 더 허트 로커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What's the best way to go about disarming one of these things?
If everything looks okay when I get down there, I'm just gonna give these people something to think about.
네.
자, 미군이 참전한 이라크 전쟁에 파병돼 있는 그 미 육군 소속 폭발물 처리반 EOD의 활동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전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쾅 터져서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이 폭발물을 해체하는 폭발물 처리반의 작업이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져서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네.
이 허트 로커는 2010년 오스카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음향상 6개 부문 휩쓸었고요.
네.
영국 아카데미상, 또 미국의 크리틱스 초이스상 등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50여 개의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시상식에서 또 상을 받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네.
보호 장비를 입고 또 쓴 대원이 지뢰를 제거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렇죠.
네. 잘못 건드리면 정말 바로 꽝 터지는 아우. 폭발물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줄을 미세한 줄을 하나씩 끊어가는데 진짜 그 숨죽여봤던 기억이 나네요.
몰입도가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총지휘한 사람이 바로 여성 최초로 오스카상 감독상을 받은 캐슬린 비글로시입니다.
네.
실화는 아니지만 정말 사실적인 그 장면을 위해서 각별한 제작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비글로반 감독이 지난 2009년에 VOA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 들어보시죠.
There was a tremendous amount of tension already in the script and that had a lot to do with the fact that Mark Bull was on
자, 캐슬린 비글로 감독은 이 엄청난 긴장감이 바로 마크 볼 씨 대본에 이미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본을 쓴 마크 볼 씨가 2004년 가을에 이라크의 폭발물 처리 대원을 관찰한 것을 담았고 폭발물 처리 현장에서 나는 그 갈등을 매우 보도하는 식으로 썼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관객들이 마치 이라크 바그다드 폭발물 제거 현장에 실제로 있으면서 또 벽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를 바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실감나는 영화 장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25. 25 meters, roger that. Butcher shop, 2 o'clock, dude has a phone.
Why is Eldridge running? Come on, guys, talk to me.
Drop the phone! Hey, Bowie! I can't get a shot!
이게 폭발물 터지는 소리 같은데요.
네네.
소리만 들어도 어떤 장면인지 눈에 그려집니다. 예, 자, 허틀로커는 또 미국 남자 배우 제러미 러너 씨에게 유명세를 안긴 영화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봐도 흥미로울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글로 감독이 오스카상을 받으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긴 했지만 알고 보면은 뭐 당시에도 감독으로서 꽤 유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71입니다. 노장 감독입니다.
네.
캐슬린 비글로 감독은 할리우드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영화 감독인데요.
네.
캘리포니아 샌카를로스 출신이고요. 1978년에 영화계에 입문했습니다. 단독으로 감독한 그 첫 작품이요. 1987년에 개봉한 그 리얼 다크였습니다. 공포물입니다. 흡혈귀인 뱀파이어를 서부 영화 속에 담은 건데요. 뱀파이어 영화 장르의 변종이다. 잔혹하고 화려하다. 이상한데 아름답다. 시각적으로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다. 뭐 이런 언론의 비판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991년에 화제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를 만드는데요. 이 패트릭 스웨이즈 유명하죠?
네.
키아누 리브스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은행 강도이면서 파도를 타는 서퍼 그리고 형사가 서로 쫓고 쫓기는 액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롤링스톤 잡지가 시선으로 본 역대 최고의 액션 영화다 이런 평을 내놨습니다.
그러게요. 여성 감독이 액션 영화만 줄줄이 만든 사례가 흔하지 않은데요.
그럼요. 예.
네, 비글로 감독이 감독한 액션 영화물 얼마나 될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 세 편 말고도요.
네.
1990년의 액션 영화입니다. 블루 스틸이 있고요. 95년에 스트레인지 데이즈 공상과학 스릴러 영화고요. 2002년에 만든 K9 위도우 메이커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배경인 영화로 그리고 2012년 작품인 Zero Dark Thirty 이 영화는 911 테러를 자행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10년 동안 추적하는 이야기를 극화한 거고요. 2017년에는 디트로이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1967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 벌어진 폭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뭐 듣고 보니까 장르가 전쟁 아니면 액션, 스릴러, 폭력 뭐 이런 건데.
맞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캐슬린 비글로 감독, 노르웨이계 도서관 사서였던 어머니, 그리고 페인트 공장의 관리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외동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좋아했고요. 미술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한 뒤에 뉴욕의 한 미술관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예술가의 삶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가난한 화가로 살았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컬럼비아 대학원 영화 프로그램에 입학해서 이론과 비평을 공부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은 뒤에 교수로도 일했는데요. 그러다가 1978년에 단편 영화 셋업 제작에 참여를 했는데 이 영화 역시 폭력이 소재였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 비글 감독의 영화 소재에서도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여성 감독으로서 어떤 성평등이나 뭐 여성 주제를 다룬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비글로 감독이 자신을 여성 감독, 이렇게 여성 감독으로 분류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성 감독에게 남성 감독 이렇게 성별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비글로 감독이 미 언론 매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저항이 있다면 나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무시한다. 난 성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 영화 제작 중단을 거부합니다. 누가 무엇을 감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영화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더 많은 여성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매체와는요.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실제로 이 매체를 연구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 역할이나 장르 전통을 깨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영화에 집중했다는 얘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글로 감독이 또 제임스 캐머런 감독하고 부부였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그렇죠.
네.
비글로 감독은 그 타이타닉, 아바타, 터미네이터, 뭐 영화계 건물인 캐나다 출신 제임스 캐머런 감독과 부부였습니다.
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요. 영화 작업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글로 감독이 2010년 감독상을 받았을 당시에요. 커메런 감독도 영화 아바타로 감독상 후보에 올랐었고요. 또 비글로 감독은 카메런 감독 외에도 쿠엔틴 타란티노로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그렇죠.
이 감독과도 뭐 쟁쟁한 감독과도 경쟁을 했는데 결국 승자가 됐습니다.
네, 자 영화계 한 획을 그었네요. 여성 최초로 오스카상 감독상을 받았던 캐슬린 비글로 감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주디 갈란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자 주디 갈란드 본명은 프랜시스 에셀 검입니다. 1922년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나서요. 1969년 영국 런던에서 4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사인은 약물과다 투여했습니다.
네.
주디 갈란드는 뮤지컬 배우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성 최초의 그래미 어워드 올해 앨범상 수상자이고요. 골든글로브의 평생 공로상인 유명 감독 이름입니다. 세실 B. 드밀상의 수상자입니다.
네. 이 주디 갈란드라고 하면은 1939년 영화죠.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는 음악이 바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오즈의 마법사 이 갈란드 씨가 불렀던 오버 더 레인보우인데요.
네.
1935년부터 영화에 발을 디딘 갈란드 씨에게 이 영화는 정말 특별합니다.
네.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이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 역을 맡았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들어보셨지만 이 목소리가 정말 곱고 청하지 않습니까?
네.
이 노래는 20세기 최고의 노래 중 하나로 꼽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줬고요.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약물에 의존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삶을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주디 갈란드 씨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5번 결혼을 했고요. 또 양성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신경쇠약, 알코올 중독, 불면증까지 시달리다가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우여곡절 겪었고 그래서 불과 47살 나이에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게 됩니다.
네. 뭐 개인적인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지만 음악가로서 또 배우로서 공적은 크게 인정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데뷔 후에 거의 뭐 쉼 없이 작품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1936년부터 1947년까지 뭐 90개 이상의 트랙을 음반 트랙을 녹음을 했고요.
네.
1955년에서 65년 사이에는 또 12개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와.
당시 최고의 편곡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뭐 대중가요의 새로운 해석으로 감성과 지성을 드러낸 사람인데요. 영화계의 공로를 세운 것을 인정받아 여성 최초로 세실 B. 드밀상까지 골든글로브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소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는 영화계의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된 두 명의 여성 캐슬린 비글로 감독과 여배우 주디 갈란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디 갈란드가 불러서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생각하게 했던 노래 저 무지개 넘어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자랑하는 한 탈북 농업인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상북도 영천에서 살구, 복숭아, 자두 같은 과일 농사를 짓는 이육실 씨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청진농원의 이육실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모든 사람들한테 땅은 사람을 안 속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숨쉬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만한 걸 갖다 준다 이거지.
지난 2007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옥실 씨. 이옥실 씨는 2012년 경북 영천시 고경면에서 과수농사를 시작했고요.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과수농원을 운영한 지 이제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청진농원의 대표로서 다양한 과일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옥실 씨가 귀농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랑도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셰프 요리사 하는 사람이랬는데 여기면서 너무 지치니까 저도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했거든요. 그러다가 내 농사 얼마나 잘 짓는지 가서 보자고 뻥쳤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쌍둥이 딸 놓고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남편을 설득한 이옥실 씨는 귀농을 결심한 뒤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 3,000평이나 되는 땅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이었던 첫해 농사와는 달리 이 포도 농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체감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서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뭐 하려면 시행착오는 다 있죠. 근데 저희도 없은 건 아니거든요. 뭣도 모르고 처음에 내려가서 포도밭을 3,000평을 샀어요. 그런데 아니 첫해는 그래도 포도가 가격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포도 가격이 5kg에 10,000원, 8,000원 이렇게 하면 그 3,000평에서 나오는 그 포도, 그 많은 포도를 저희는 다 그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대출을 덜어 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먹고 사나 했는데 3년을 짓고 보니까 포도는 또 다른 과일하고 달라서 손이 많이 가요. 이게 꽃순을 따주고 올라가는 그 순을 걸어주고 손이 엄청 가거든요. 그리고 밭이 크다 보니까 여기 믿고 순을 따가지고 꽃이가 나가면 다시 또 따야 돼요. 그 순이 또 자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꽃이 없고 사람은 사람대로 놓고 안 되겠더라고. 3년 하고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그 밭을 팔려고 생각했거든요.
3년 동안 포도 농사를 지었던 이옥실 씨는 과감하게 그 밭을 팔기로 하고요. 살구와 복숭아, 또 사과, 배처럼 조금은 더 단단한 품종의 과수 농사를 새롭게 짓기로 합니다.
그 밭을 파니까 그나마 그 밭에서 떼먹었죠. 평당 16만 원에 산 걸 팔 때는 평당 25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나마 마이너스 된 걸 거기면서 보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팔아가지고 한번 품종을 바꿔보자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구, 복숭아, 자두 이런 과일로 품종을 바꿨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게 살구, 사과 이 품종은 봐요. 한 박스에 담으면 몇 개 안 담아도 10kg라는 게 부득 차잖아요. 포도는 요리 송이 안 남아요도 그건 택배 가다가 터지면 그 다음에는 거기 스트레스 도무지 포도는 택배 보내지 말자 이래가지고 접었거든요. 그래서 품종을 바꾼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게 180도 달라지는 거라.
그리고 택배 장사를 위주로 하는 이옥실 씨는 택배를 보내는 과정 중에 자꾸 상처가 나는 포도 때문에 소갈이를 많이 했다라고도 전했는데요. 품종을 바꾼 뒤에는 손님들의 만족도도 더욱 높아졌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과일 장사이기 때문에 그 맛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옥실 씨는 자기 입이 당도를 체크하는 저울이라며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입이 완전히 저울이라. 저울보다도 완전 당도 체크하는 거겠지. 요 과일이 나왔다 하면 완전히 택배 보낼 때까지 놔두거든요. 그리고 이걸 먹어보고 아 오늘 요번에는 택배 보내도 된다 하면 택배 주문 받지. 그전엔 절대로 안 보내요. 내가 먹어보고 내 입에 맛있다 하면 보내고 내 입이 맛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옥실 씨는 자신이 자부하는 맛을 내기 위해 또 과일 본연의 예쁜 색을 얻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과도 그렇고 사과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밑에 움박질을 다 펴줘야 되거든요. 나무 밑에다가 움박질을 펴놓으면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색깔을 내주거든요. 그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움박질 펴려면 허리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한 해 농사 지나면 그 움박질을 또 걷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모든 과일은 다 오직 내 힘으로 그리고 그 밭에 그 대신 퇴비가 많이 들어가죠. 거름이죠. 그냥 일반 퇴비가 아니고 소똥을 2년 동안 묵여놔요. 2년 동안 밭에서 사서 그거를 뒤집어놓고 해가지고 그걸 펴거든요.
특히 당도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는데요.
사서 먹을 때 처음에는 가격을 들었을 때 이 집구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그럼 그것까지 드세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 이 여자 왜 이렇게 코 세우나 하고서 한번 사서 먹어봐요. 본인이 그래 놓으면 아 이게 자기가 사서 먹은 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이걸 느끼거든요. 향도 그래 싱싱하고 택배 받아서 먹어보거든요. 그분은 그래 놓은 아 이게 다르구나 그걸 알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장담해.
이렇게 한철 농사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이옥실 씨는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이하고요. 또 부지런히 땅을 일구며 열매를 수확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과일이 달래서 달려가지고 이거 딸 때 그 열매가 달랬을 때 그 뿌듯함? 와, 내 올해 힘들게 일해가지고 이만한 과일이 나한테 와주는구나.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요. 모든 사람들한테 땅은 사람을 안 속인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 땅이라 내 그거를 드린 것만큼 땅은 나한테 그 열매도 그렇게 주고 당도도 그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숨쉬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면 그만한 걸 갖다 준다 이거지.
그러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손님들을 만날 때면 없던 힘도 솟아난다고 말했고요. 참 고마운 분들이라며 이제는 자주 찾아주는 단골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후회도 했어요. 내가 이거 왜 한다 했을까? 내가 서울에 그냥 붙어서 남이 밑에서 일하고 돈 벌고 이러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그런 후회도 할 때도 있죠. 근데 지금은 장담해요. 그냥 자부심이 가지고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파는 걸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걸 먹었던 사람들은 이때쯤은 딱 기억해놓고 뭐 사장님 지금 안 나와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아직 좀 있어야 돼요. 이래는 왜요? 밖에는 나왔는데 그럼 그거 사서 드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 팔아요. 아 알았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그래요. 그런 데서 자부심 많이 가지죠. 나는 뭐 팔겠다고 막 이거 맛도 없는 거 뜯어가지고 드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저한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기다려주거든요. 그분들이 고맙죠. 네.
그리고 이옥실 씨에게 또 고마운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북 영천시의 동네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옥실 씨의 성향 자체가 또 먼저 다가가는 데 스스럼이 없고 또 남들과 잘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집에 안 나오는 거라도 저는 다른 데서 이제 뭐 북한 음식이라 하고 가져오고 뭐가 생기면 그 어르신들 챙겨서 주고 그 동네 분들 놔주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까워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친구분들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보이면 그댁은 어디 갔나 하고서 그러죠. 모든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고 싶다 이게 있으니까 옥술 편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때는 그분들은 많이 도와줘요. 와서 이때는 이걸 쳐야 된다,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알려줘.
그렇다면 이옥실 씨의 현재 꿈은 무엇일까요? 끝으로 들어봅니다.
이게 농사는 내가 장담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후가, 날씨가 맞춰줘야지 내가 내년에는 뭐 1억을 벌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욕심은 버리고 그냥 꾸준히 땅에 그 내 정성을 들이면 되니까 꾸준히 열심히 지금처럼 할 거예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